안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5절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가나나인이라고 한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내지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셀롯인 시몬에 관해서 침묵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마디 어떤 뭐 표현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이름만 열두 제자 이름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언급이 없다 그래서 침묵의 사도, 침묵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가나나인, 그 다음에 셀롯 이게 굉장히 힌트입니다. 먼저는 셀롯인 시몬, 이게 사실 두 의미가 같은데요. 가나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은 바 열심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도 젤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것 또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열심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혁명당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을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혁명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굳이 얘기하자면 큰 신앙의 어떤 색깔이 크게 이제 네 색깔이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치에는 별로 상관없이 말씀 중심, 율법을 준수하는 중심으로 돌아갔던 인물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독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제사장 가문이지만 이제 결국 로마하고 결탁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요런 중에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저 아예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돌을 닦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아예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는 SNF파라고 하는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SNF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 색깔 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선민인데 우리가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에 요 근래 이슬람 과격주의자 ISIS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을 위해서는 테러도 불사하고 저 이방 사람들 저런 것들은 뭐 이렇게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인데 셀롯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원래 예수님과 한 명 더 이제 이렇게 그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누굴 놓아줄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줄까?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라바가 셀롯입니다. 셀롯.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혁명당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롯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라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차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뭐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번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뭐 결혼 신혼여행 겸 졸업여행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 코스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사다. 마사다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제 대평원인데, 대평원 위에 이렇게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튼 뭐 절구통 비슷하게 이렇게 탁 올라서 있어요. 그 위에는 평원이고요. 이 꼭대기가 이렇게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평원에 갑자기 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뒷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나무도 거의 없는 어떤 요런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요 위에는 평원이고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제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끝까지 투쟁했던 인물들이 셀롯 사람들입니다. 셀롯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안고 갈 때 이 셀롯인들은 다 혁명당원들을 피해서 마사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온 길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제 공격하고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옆에 흙을 갖다 가지고 흙으로 이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울뚝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산, 조그마한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올라가는 길을 다 막고 있으니까 아예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둘레로 흙으로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맨 마지막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다 뽑아서, 사람 죽일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싹다 죽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게 이제 혁명당원의 자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거 다 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 있는데 마사다 위에서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자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살을, 사람을 죽일 사람 먼저 제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누군가 한명다 죽이고 본인 자살해서 싹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학을 뺀 그런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끝까지 투쟁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엄청난 관광지가 됐어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야, 이런 데 있네. 저도 의미를 잘 모르고, 야, 여기 꼭대기 이런 데가 있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끝까지 뭐 이렇게 투쟁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끝까지 로마에 항쟁해서 투쟁했던 인물들이 셀롯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고 혁명당원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협하죠. 예, 이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돼. 이 율법 꼭 지켜야 돼. 우리는 선민이야. 쟤네들은 이방이고, 걔네들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 죽여도 돼. 테러해도 돼. 요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극단주의적인 어떤 요런 사람들이 셀롯입니다.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셀롯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어떤 성향인지를 그냥 이 사람이 셀롯이다, 이 말로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안한 겁니다. 이 사람 셀롯이야, 요 얘기예요. 이 사람 가나나인이야, 이 사람이 셀롯이야.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그 한마디 말로 이 사람을 그냥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다데오 얘기를 좀 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데오가 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셀롯인 시몬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셀롯 이 시몬조차도 주님의 어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머릿속에 뭐냐면 우리나라 회복. 그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3년을 따라갔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 바로 셀롯인 시몬입니다. 뭐 다데오도 마찬가지겠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이 얘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제죠?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요즘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 오랜만에 대전에 우리 그 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메시지 하셨던 그 전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민족 복음에 대한 소원을 늘 품고 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완전히 번아웃 될 정도로 완전히 뭐 그러기가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민족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이제 만나죠. 급히 만나자고 해서 내려갔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 민족 복음을 두고 진행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요. 저 말고 이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부흥사 출신이시고요. 한 분은 신학대학에서 어떤 아버님도 큰 역할을 하셨고 이분도 나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메시지를 좀 목사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주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그 CTS 나갔던 그 방송 한 3분짜리 그거 두 개 이제 틀어드렸더니 이 두 분 중에 특별히 부흥사 출신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로 좀 사용하시는 분 같다면서.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런 분들 중심으로 조만간에 10몇 명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만간에 한 200몇 명의 목사님을 모아놓고 뭔가 이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요. 민족 복음화인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대화하면서 딴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뭔가 믿고 있긴 한데 분명히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오잖아요. 뭘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한 것에 그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성경 전반을 두고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사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 그러면서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없이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 어떤 경우는 이 신학이 맞다 저 신학이 맞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안에서의 성도들은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뭐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뭔가 헌신도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렇지 않거든. 야, 참 안타깝다. 오히려 이제 이런 때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떤 성도들 또 준비된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 셀롯인 시몬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 따라가는데 나쁜 의도가 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따라가긴 하지만 올바른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분명히 따라가는데 실상은 나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신지, 주님이 누구이시면, 주님이 뭘 원하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따라가지만 결국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과 다른 목적을 내가 가지고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셀롯인 시몬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열심히 따라가는데 결국 내 생각이다. 다른 말로 열심히 따라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것. 주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 주님의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 밖에 있는 아니 교회 이 다른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사실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낌보다는 그건 뭔가 서로 답답한 거예요. 못 깨달았다 하면서 아니면 얘는 다른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어떤 이렇게 평안함이나 서로 어떤 위로나 힘을 얻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서로 뭐게 벽이 막혀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것 같고 저 뭐 이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쟤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래요. 이게 셀롯인 시몬의 모습이 딱 한마디로 열심히 주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눕고 같이 일어났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동행했는데 속은 다른 생각이라. 속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어느 목적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셀롯인 시몬은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올바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목숨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목숨 걸었어요.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할 때 최고의 이상을 위해서 목숨 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아주 뭐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혁명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드렸지만, 좀 과격하게, 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이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주의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만, 전까지도 자기의 어떤 이 걸음이 잘못됐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데 절대로 자기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하고 맞는 생각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님하고 맞는 뜻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님하고 맞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셀롯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실은 못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무섭냐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고 인생을 들여서 3년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생각, 결국엔 자기 목적. 다른 말로 예수님과 다른 생각, 예수님과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과 목숨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나름 자부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맞지 않는 생각.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1대1이에요. 왜이 길을 걷습니까? 제가 볼때 우리 당설복이 귀중한 분들은 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답을 놓고 자기 인생 목표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게 맞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간다고 이제 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조목사 하는 거 보니까 틀린 말 아닌 것 같고 내가 볼때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흘리지 않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적당하게 발 걸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수인 것 같아요.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조목사 보니까 마음에는 별로 안 들고 근데 무시할 수는 없겠고 뭔가 이런 일은 아니까 그러니까 올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적당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적당한 게 아닙니다. 안전지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되고 답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을 쫓아왔는데도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이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충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암만 교육자이든지 중직자이든지 아니면 뭔가 큰 역할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적당하게 발 하나 걸치고 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길을 걸어갈 때에 완전히 답을 내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항상 이게 맞을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도 떠날 수는 없겠고 이건 보니까 일어난 역사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이 안에서 요구가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얕은 셀로신 시몬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혁명당원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감정으로 얘기할 때 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짓밟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한 분노, 미움, 이게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혁명당원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저 사람을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분노, 적에 대한 강력한 미움, 이게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뭐 영화 제목 중에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얘기 있더만요. 질투는 나의 힘. 아주 강력한 분노와 미움이 이 사람들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요 힘. 요 힘으로.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임하고 나서 정말 바뀐 게 뭐냐면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녹으면서 사랑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호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새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과 분노로 살 수밖에 없는 툭 건들면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노와 화가 끝까지 차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내가 뭐 스트레스 푼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내가 일평생 이 미움과 분노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 일순간에 미움과 분노를 대신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 어린아이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생이 그런 말을 해요. 용서가 안 된다면서.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린애가 뭐가 그런 용서가 안 됩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단이 그거를 고리를 탁 채워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저 로마 뭐 이렇게 저 이방인들 우리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 믿는데 실상 그 마음과 감정은 뭐냐면 전부 어둠이에요. 전부 들어온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쉽게 이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 변화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좀 지도로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요. 저 위쪽에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그 위에 흑해라고 있습니다. 흑해. 흑해 옆에 이제 이렇게 유럽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유럽의 이제 저 끝이 이제 그 섬나라 영국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인물이 셀로신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흑해, 그리고 유럽 전역의 대륙을 돌아다니고 영국 런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북아프리카, 그것도 오늘날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익숙한 모리타니는 저쪽에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또 이렇게 동쪽이라고요. 예, 이집트, 리비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북쪽을 아프리카 북쪽을 요렇게 돌면서 사역을 한 인물. 북아프리카, 유럽 전역.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와서 복음 전하고 있다가 이제 이 폭도들한테 잡혀가지고요. 톱으로 잘려서 돌아가지. 톱으로 잘려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인물이 셀로신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애국주의자입니다. 지극히 편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고, 저는 죽여도 된다라고 했던 극한 테러주의자였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히 로마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크게 차 있는 인물이 이 셀로신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을 딱 통과하자마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날에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무시하고 죽여도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전 유럽 대륙에, 저 영국 끝까지, 전 아프리카 대륙에, 그러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사역을 했겠죠.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것들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고,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그 2000년 전에요. 그 핍박이 특별히 이제 AD 44년 같은 경우에는 이그 박해의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한 박해가 그때 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에 복음 막 전하다가 극한 박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국에 가서 박해를 피해서 영국 가는데 영국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또 박해가 영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또 피해가지고 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이게 가장, 완전히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전부다라고 여겨졌던, 미움과 분노로 우리나라만 최고야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결국 톱으로 순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죠.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모호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할 때이 사람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나라가 해방받는 겁니다. 정치적인 압제에서 자기 나라가 해방받는데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요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지금 이 땅, 지금 이 문제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저 로마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죄에 압제되어 있구나. 다 죄의 노예 아니냐.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수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그 바로 그 죄,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 이 땅에서 저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로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일이 이 사람 인생에 일어났던 거죠. 네. 셀롯인 시몬에게, 셀롯이라고 하는 그 혁명당원, 그 시몬에게 이런 일들이 그냥 사랑의 폭탄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완전히 사랑으로 바뀌었고, 이 여기 이 땅, 이 땅에서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한 데는 내 목숨 한 목숨 걸겠다고 한 사람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이라고 한 것이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그냥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제에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압제당하여 있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임재구나. 여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결국 그게 일평생 다른 목적,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던 셀롯인 시몬이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생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협한 애국심이 온 나라를 살리는 정열로 이제 바뀌는 일이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침묵의 제자, 침묵의 사도라고 불리는 셀롯인 시몬입니다. 혁명당원이었고, 극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어떤 그 사명,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해주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속은 땅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봐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선한 목적으로 내 나라를 건져내고자 하는 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또한 죄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눅눅듯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일이, 편협한 애국심이 전 세계를 살리는 정열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원래도 이것이 맞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드렸던 그 중심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해서 그 대륙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크고 유럽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 톱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러난들,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들, 그를 많이 넘긴 바울도,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글 한마디 남기지 않았던 셀롯인 시몬도 주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어떤 학자들이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든 곳에 먼저 앞장서 갔던 인물이 누구냐? 셀롯인 시몬이었다. 셀롯인 시몬이 거의 털을 닦아놨다. 그 이후에 바울이 가면서 선교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그름 자체가 아무 표현이 없는, 아무 사건이나 말도 없는 이 셀롯인 시몬이 복음 받고 나서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고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 전에 셀롯인 시몬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네.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이면적으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과 다른 뜻으로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꼭 많은 건 아닌가. 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있는, 편협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정도의 상태라는 거죠. 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셀롯인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 드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움과 분노가 너무 정당한 거죠. 저 이방인들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생각, 이거 의로운 분노 아니냐,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로 무너집니다. 그렇지. 이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근거한 이게 올바르지 않냐. 편협한 애국심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여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곳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육신적으로 사로잡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 문제보다 정치적인 압제 속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이게 답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을 드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2장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사도행전 2장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사실은 겉으로 볼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그 인생에는 극명한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실제로는 겉만 쫓아다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부르는 시몬, 가난아인 시몬이 주의 성령의 역사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 그냥 교회 아니면 헌신봉사, 주를 위해서는 열심, 예, 너무 중요한데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주와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어두움을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쟤네들 죽이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미움과 분노를 정당한 거야. 예, 이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예,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2장 전에 셀롯인 시몬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도행전 2장 이후로서의 셀롯인 시몬과 같은 그런 삶.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성경에 단한줄 기록되지 않아도, 어떤 칭찬이 혹시 들려지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열두 사도들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톱으로 순교함을 당했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걸어갔던 것이 셀롯인 시몬의 어떤 모습이 우리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만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녹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온 인생 전체가 주님과 소통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귀중한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 셀롯인 시몬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혁명당원이었던 그가, 일평생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나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섬겨왔던 그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심이 믿어지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인생 전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곳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런 인생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변화된 셀롯인 시몬 같은 그런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이 안에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왜이 길을 걷는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마지막 때의 셀롯인 시몬 같은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